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동규 목사입니다. 어린이부를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이부처럼 성도 여러분 서로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샬롬. 아,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진짜 사람들끼리 샬롬하고 인사하더라고요. 주님의 평안을 빌어주고.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한 55m 되는 번지점프를 뛴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거기에서 뛰는 친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굉장히 잘생기고 멋진 청년인데 딱 가더니 자기가 먼저 내가 뛰고 올게! 딱 이러면서 먼저 딱 나가는 거예요. 우와, 우리 되게 멋있다. 근데 뛰는데 앞에 딱 서서 번지점프대 앞에 서서 하나, 둘, 셋, 번지! 하고 뛰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앞에 서서 하나, 둘, 셋 할 때 하나, 둘, 셋, 번지! 아, 이러면서 예,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다리는 무지하게 떨고 있는 마음이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쟁을 좋아하시는 마니아 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리얼리티가 살아있고 치열한 전투씬의 그 한 장면을 최고봉을 하나 뽑으라면 뽑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오야 대단하신데요? 매니아이십니다. 예,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예, 들어보셨죠? 그 영화 초반에 약 한 10분 정도의 전쟁씬이 나오는데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진짜 그 전쟁에 마치 참여하고 있는 듯한 정도로 느낌을 줄 정도로 몰입감 있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감독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에요. 포탄이 날라오고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수많은 병사들이 아주 처참하게 죽어가는 아주 잔혹한 전쟁의 장면들을 리얼리티를 잘 살려서 막 총알이 퓨퓨 하고 물에 막 빠지고요. 또 사람 막 관통하고 정말 처참하게 그런 전쟁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치열한 전쟁의 배경이 바로 세계제 2차 대전이고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한 3,000명 정도 하루에 죽었다고 그러고요. 그런 아주 정말 처참한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전쟁신이 10분가량 쫙 흘러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연합군은 이제 승기를 잡게 됩니다. 정말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은 종전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제목 그대로예요.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라이언 일병이 누구길래 그리고 어떤 대단한 사람이길래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갈까요? 궁금하시죠? 영화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앞부분에 엄청나게 이 처참한 전투 장면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 행정부가 전사자 명단을 다 챙기고 있었는데 라이언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전사자 명단을 봤는데 라이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얼마 있다가 또 다시 전사자 명단이 나오다가 라이언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하길래 그 명단을 다 살펴봤더니 홀 어머니에게 이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네 명의 아들들이 다 군인이 돼서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 간격으로 이 아주 심한 전쟁과 전투 속에서 이 세 명의 아들들, 큰형부터 시작해 세 명의 아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사자 명단에 라이언, 라이언, 라이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자 명단을 어머니에게 통보해야 되는데 한 번에 세 명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전사자 통보를 세 명을 가지고 전달하면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무너지는 가슴이었겠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아직 막내 아들은 이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이 막내 아들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아들이 다 죽기 전에 빨리 이 라이언을 구출해내서 홀어머니의 고향의 품으로 돌려보내자라고 막 하면서 안 되겠다 빨리 서둘러서 팀을 꾸리자 그래서 작전 팀을 짜서 특수부대를 꾸려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도록 보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배우 탐 행크스라는 배우가 여기서 존 밀러 대위로 지휘관이 되고 8명의 사람들로 꾸려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요. 근데 처음에 수소문에서 만나다가 쉽게 라이언을 제임스 라이언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와 빨리 구해갈 수 있겠다로 만났는데 이름만 똑같은 그 라이언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제 천신만고 끝에 이제 독일군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 고립되어 있는 이곳에 진짜 제임스 라이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가려는데 독일군이 막 다 휩싸여져 있어서 그 라이언을 구하러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8명의 목숨을 다 어쩌면 버리고 그 한 명의 라이언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도 독일군 간의 전투를 벌이면서 어떻게 해서 그걸 뚫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라이언 일병을 만납니다. 그리고 상황 설명을 하죠. 만나서. 호르몬이 품에 너를 보내야 한다. 형제들이 다 죽었고. 그리고 이 라이언 일병을 데리고 가려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거절하는 거예요. 빨리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작전을 완수하고 싶은데 나는 동료들을 이 사지에 남겨두고 나만 갈 수 없다. 그러면서 나는 이 중요한 고지인 이 다리를 사수하고자 나는 동료들과 함께 이곳에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8명이 패닉에 빠지면서 어떻게 할까 막 고심을 하다가 그곳에서 독일군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다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치열한 전투 속에 그 8명이 한 명 한 명씩 다 죽어요. 그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가서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차례를 죽는다. 맨 마지막에 이 존 밀러 대령이 총탄을 맞고 죽어가는 가운데 라이언 일병을 불러요. 라이언 일병이 막 놀래서 갑니다. 죽어가면서 이 밀러 대위가 이렇게 얘기해요. All this. 잘 못 알아들었어요. 죽어가면서. What, sir? 뭐라 그러는지 다시 물어봤죠. 그랬더니 Earn it.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거둡니다. 이 두 단어를 말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실제로 영어 뜻을 좀 더 살려서 말씀드리자면 이 earn이라는 뜻이 합당한 자격을 갖추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광경을 보면서 라이언 일병이 생각했겠죠. 왜 나 같은 한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이 8명의 고귀한 사람들의 목숨이 죽었는가? 그리고 내 목숨이 그들의 8명의 목숨보다 더 귀한가? 라는 자신의 질문에 이 밀러 대위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Earn this, earn it.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이러한 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돼. 너는 이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너를 살린 목숨값을 하면서 살아. 라는 말이에요. 너는 이제 이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라이언 일병이 그리고 나서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목숨을 건지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안 봐도 뻔하겠죠. 그는 아마 이 값진 희생 속에서 그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갚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희생에 그 값진 희생에 정말 합당한 자로서 살고자 노력했을 거예요. 이 영화 맨 끝장면이 나옵니다.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백발이 된 노인이 라이언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밀러 대위 묘비 앞에서 그의 아내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이러한 값을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자기가 earn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목숨값을 대신해서 잘 살아왔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빚진 자의 마음이 없다면 복음의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걸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earn this, earn it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14절에 보면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당시 헬라인, 즉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인이 아니면 모두 미개한 야만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5세기쯤에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야만적인 이방인들보다 우월하여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생각했고, 이 승리를 한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 생각하면서 그들을, 이방인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사용되는 이 야만인이라는 말은요, 이방인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이지만 그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만들고 헬라 문명이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라틴어보다는 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못 쓰는 이 이방인들은 이 미개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못 배운 야만인들, 이방인들이라고 취급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에서 야만인이에요. 영어 잘 못합니다. 이방인이죠. 근데 바울은 그러한 야만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똑똑한 사람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혹은 어리석은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빚을 졌으며, 정말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빚을 갚는 길임을 명확하게 인지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혹은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그 빚을 갚으며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면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분들을 섬기면서 그분들을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똑똑하던 똑똑하지 않던, 부유하던 부유하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이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왜 자신을 빚진 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약간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아주 훌륭한 인재였고, 또한 태어나면서도 로마 시민권자였고,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자 열심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정말 그 초대교회의 훌륭한 정말 인재였던 스데반 집사까지 잡아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토록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정말 내가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복음을 몰랐을 때 저들을 참 정말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과거의 행실들을 돌아보면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빚진 자의 마음을 바울이 갖게 된 것은 자신의 과거의 행실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그가 정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진정한 구원자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단지 진리를 모르고 설치던 그간의 잘못된 행실이 부끄러워서 그가 그냥 빚진 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아무런 공로와 조건 없이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의 신학이 변하였고 그의 삶이 변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의 삶이 이제는 도리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어떻게 살까 날마다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빚진 자라는 말은 원어로 원래 호페일레이테스라는 내가 빚진 자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I'm under obligation 이란 뜻이에요. 내가 의무 아래에 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무 가운데 있겠습니까? 어떤 의무 가운데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핏값으로 이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한 예배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정말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은혜와 의무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의 몸과 자신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갚아야 됐어요. 그래도 다 못 갚을 빚이었는데 주인이 보고 너무나 불쌍하여서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조금도 없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온전히 지킨 적이 없고 정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던 사망 가운데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만났다고 붙잡아놓고 멱살 잡으면서 아, 내 100달란트 안 줄 거야? 라고 채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빚진 자로서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 이런 것들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행실 가운데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면서 살라고 그 의무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빚진 자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빚진 자의 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빚진 자라는 것으로 자각하고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부득이하게 이 설교가 처음 설교이자 고별 설교가 됐네요. 여러분, 저도 은혜의 교회를 생각하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정말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참 우리 인격적이시고 정말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모시고 아름답게 이곳에서 2년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리고 기도로 물질로 정말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분들,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던 정말 은혜교회 성도님들을 대할 때 저의 마음에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곳에 있던 혹은 다른 곳에 가든지 간에 정말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며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정말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신학을 하게 하시고 정말 제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을까 정말 고민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종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어요.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던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말 있잖아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데 부끄러워서 신문지를 이렇게 싸고 돌돌 말아서 가지고 다니셨던 분인데,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또는 조롱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큰 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정말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그 복음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빚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필리핀에 1년간 단기 선교 간 적이 있어요. 필리핀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민다나오라는 섬에 압보산이라고 있는데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한 3000m 가까이 되는데 그 산 거의 꼭대기 부분의 3분의 2 넘어가는 지점에 제가 약 한 10개월 정도 살았어요. 거기는 전기도 없었고 물도 없어서 이 우물물을 길러서 쓰고, 교회에 전기가 없어서 예배를 때만 발전기 돌려가지고요 기름을 해서 불이 나오고 이런 곳이었는데, 현지 사람들과 그 목사님 집에서 똑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했어요. 처음에 너무나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그들과 교제하고 청년들과 교인들, 그 교회분들과 정말 교제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사역들을 해나갔는데, 어느 때인가 갑자기 이런 문득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정말 산을 아름다워요. 그 산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것이에요. 주님, 이 세상에 주님의 모든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야지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 한 교회에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도 믿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다 전할 수 있고 또 주님 오시렵니까? 어떻게 미전도 종족에게 다 가서 정말 선교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 역부족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딱 보는 순간 마태복음 15장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산 위에 있는 모든 이 산 꼭대기에 있는 이 마을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복음의 빛이 비쳤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곳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주님의 빛이 비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여러분의 혼과 육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부르신 거룩한 사명에 따라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잊지 맙시다. 아멘.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값없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값을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각하고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